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눈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나의 입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맘이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주여가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고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집에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한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같이요.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 더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군대장관 예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중 가장 악한 왕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합의 아들 요람을 심판하였고 그 다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심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아합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의 편에 서 있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예후는 아합의 남은 자손을 진멸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있던 이스라엘 귀족들과 장로들 그리고 아합의 자손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 그 편지를 보는 사람들에게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은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했던 방법과 같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편지를 사마리아에 보내는데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귀족과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사마리아 귀족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아합 가문의 멸망의 시작이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연관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귀족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도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죽이라고 하였고 이에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자손들을 심판하는 방법도 이세벨이 사용했던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서 아합 자손의 심판이 이스라엘에서 행한 악행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가 쓴 편지의 내용은 2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주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합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왕을 그 나라의 주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주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는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있으니 내 편지를 받거든 이는 아합의 자손 중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과 싸우라는 그런 위협하는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예후는 이미 반란을 일으켜서 아합의 아들 요람과 남유다 왕 아하시아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였기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4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예후를 두려워하여 예후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냥 예후의 말에 따릅니다. 5절에 보면 왕궁을 책임지는 자는 국내 대신을 말하고 성읍을 책임지는 자는 사마리아 성의 우두머리인 성주를 말하고 왕자를 교육하는 자는 아합 자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들로 아합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한마디로 다 아합의 편에 서 있던 윗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예후에게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하면서 누구도 왕으로 세우지 않겠다고 하면서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하면서 다 항복을 합니다. 그러자 예후는 6절에서 다시 편지를 보내서 너희가 내 편이 되어서 내 말을 들으려거든 아합 자손이 70명인데 이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가지고 자기에게 오라고 말합니다. 예후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만약에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면 자기의 종이 되겠다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니까 이 사람들을 처단할 것이고 자기의 종이 되겠다는 말이 사실이면 자기는 힘도 들이지 않고 아합 가문의 자손을 처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후에게 극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은 예후의 말대로 결국 아합 왕의 자손들, 즉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입니다. 처절한 광경이 일어납니다. 말이 70명이지 이 70명이 죽어나가는 현장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처참한 현장이었습니다. 아합 아래에서 권세를 누리던 이들은 아합 자손 70명을 죽이고 그 머리를 예후에게로 보냅니다. 여러분, 이세벨을 죽인 사람은 이세벨 밑에서 일하던 내시들이었습니다. 아합 자손 70명을 죽인 사람도 아합의 밑에서 일하던 신하들입니다. 하나님은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면서 아합 밑에서 일하던 자들을 사용하여서 아합 가문이 완전히 패망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후는 8절에 사마리아 귀족들과 장로들이 보낸 아합 자손의 머리를 다음날 아침까지 문 어귀에 쌓아두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행해지던 관습입니다. 적이나 반역자의 목을 쌓아서 전시함으로 반역에 대해서 경고하고 두려움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예후도 이런 행위를 통해 자신을 반대하고 아합 가문 편을 들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다음날 예후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이 요람과 아하시야와 이세벨과 아합의 자손을 모두 죽인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는 일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일 때도 하나님의 심판임을 말하였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일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하였고 아합의 자손들을 죽이고 나서도 하나님의 심판임을 말합니다. 또한 예후는 11절에 이스라엘에서 아합 가문의 편에 서 있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포함한 아합 가문의 남은 세력을 모두 제거합니다. 생존자를 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 아합 가문을 완전하게 멸망시키므로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도 교만으로 치부해 버렸던 그것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온전하게 이루십니다. 아합 가문의 심판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을 완벽하게 수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후가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하는 자였기 때문에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후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후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였을까? 아니면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일을 행하였을까? 예후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일에 맞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신앙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신 나라는 모두 다 이 이스라엘 주위에 있던 이방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려고 멸망을 통해 깨닫게 하려고 사용하신 나라도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방 나라와 예후, 아수르, 바벨론 모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믿음과 관련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어떤 것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사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믿음을 버리려고 할 때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우리는 그것이 그저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좋고 잘되고 형통한 것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은혜와 사랑과 형통과 자비도 사용하시지만 고난과 고통과 연단과 어려움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이 다가올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이 그저 평온하다면 그 평온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십시오. 벗어나고 싶은 일을 마주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나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주옵시고 추수감사주일 예배와 정책당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곧 있을 수능과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합격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강혜성 목사님, 이성수 장로님, 김용옥 권사님, 엄부연 권사님, 정영자 권사님, 김의비 집사님, 김흥재 집사님, 진창문 집사님, 김형국 집사님, 이강덕 성도님, 그 밖에 육신이 연약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